안녕하세요. 권진영 언니 그리고 명노지은 선생님. 저는 고전 읽기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춘천의 열혈 애청자입니다. 며칠 전이었나요? 제가 고전 읽기에 성우 지망생이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고전 읽기가 끝난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앞으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으려고요. 두 분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실 테니까요. 저는 두 분을 믿을게요. 무슨 일이든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던 두 분의 말씀 잊지 않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직 저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노지 선생님 굉장히 팬이고요. 책만세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또 다른 프로그램 꼭 진행 맡으셔야 돼요. 항상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이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아참, 고전 읽기를 아쉬워하는 한 아이가 할 말이 있다네요.
할머니, 할머니!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지혜롭지 못한데 벌써 고전 읽기가 끝나면 저는 어떡해요? 안 끝나면 안 돼요? 고전 읽기 미워. 다시는 안 좋아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노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 옥상 달빛에 정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프닝으로 들려드렸던 메시지는 춘천에 사시는 청취자 장가영님께서
네
고전 읽기 종영을 아쉬워하며 게시판에 올려주신 음성 카드였는데 그 마음과 정성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고전 읽기 최종회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장가영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저도 그렇고 지금 권진영 씨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되게 진행을 못할 정도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품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눈물을 붙여봤는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배님 게시판 보셨어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게시판과 팟캐스트 게시판 그리고 얼굴책 고전읽기 페이지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전읽기 종영을 아쉬워해 주실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명노진과 권진영이 진행하는 EBS FM 고전읽기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고전읽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무슨 생각하면서 왔어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면 조금 센치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이렇게 차 막혀 이러면서 오다가
그랬군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네. 왔습니다. 선배님은요?
저는 뭐 슬프고
네.
안심도 되기도 하고 서운하고 막막하고 시원섭섭하고 죄송하고 아니 미치겠고 담담하고 그래요.
네 지금 그럼 미친 거는 확실하신 거예요.
왜?
눈물 이거 붙이시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저야 워낙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해맑은 아이인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쳐도 그냥 어울린다 하실 텐데 이렇게 네. 점잖으신 우리 명로진 선배님께서 눈물을 붙여주신 걸 보세요. 아 진짜.
진영 씨가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저를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네.
저 살짝 돌 때도 많아요.
예, 지금은 확실히 느껴지고요.
네, 그래요.
네.
저 비정상의 정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유, 귀여우십니다.
예.
귀여우셔요, 진짜. 오늘은.
하여간 오늘 저는 네. 그 밝고 명랑하고 담담하게, 여러분들과 마지막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저 울리지 마세요.
네. 네. 오늘은 정말 1초씩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시간을 붙들어 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인사드리는 그 시간까지 고전읽기 진행자로서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연 못 보내신 분들 더 보내고 싶으셔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하고 네. 싶은 얘기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틈틈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생방송은 여기서 멈추지만 팟캐스트와 다시 듣기로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요. SNS, 페이스북에도 고전읽기 페이지 있거든요.
네.
EBS 고전읽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고전읽기 끝나면 이 얼굴책 끝나는 거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놓고 여기서 끝내면 먹튀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주부터는 얼굴책에 올리진 못한 권진영의 고전읽기를 업데이트해드리면서 얼굴책에서 저희와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 종이 눈물을 지금 침 발라서 붙였는데
네.
되게 안 떨어지네요, 이거.
그런데
제 침이 되게 끈적끈적한가 봐요.
아니요, 뭐, 그러니까요.
접착제가 있나? 이게 안 떨어져.
끈끈하다.
흔들어도 안 떨어지네. 자, 그리고 전미진님께서 네. 그림을 그려서 또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반디에 한번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네. 야, 고전읽기를 진행하는 명로진과 권진영의 모습을 그려주셨네요. 저의 안티팬이신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굉장히 못생기게 그려주셨네요.
저는 생각보다 더 이쁘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네.
권진영 씨 팬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의 팬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보죠. 정희재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고전읽기 팬이에요.
네.
그런데 고전읽기가 사라진다니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서 매일 EBS 다시 듣기로 밥 먹으면서도 듣고 미국에서 하시는군요.
네.
운동하면서 듣고 잘 때도 들었어요. TV나 만화보다 재밌는 고전읽기 팬이었는데 반디 다운받아서 새벽 2시에 보이는 라디오 보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도 많이 맞았어요. 저는 고전읽기 셜록홈즈랑 천년의 밥상편을 재미있게 들었어요. 특히 셜록홈즈는 정말 재밌어서 10번도 넘게 다시 듣고
우와.
집에 있던 추리소설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또 천년의 밥상편은 정말 침 흘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만난 거 준비해두고 들었어요. 고전읽기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너무 아쉬워요. 시즌2 기다릴게요. 그리고 고전읽기 들으면서 진영 언니 팬이 됐어요.
우와.
고전읽기 사랑해요. 하트 3개 날려주셨습니다. 정희재 양인가요? 네. 군인가요?
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언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현님께서 저희 딸이 21개월인데 얼마 전부터 방송 중간에 학생들이 여러분은 지금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할 때 와를.
그게 아니지.
응?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이거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운됐어요.
다운돼가지고. 네. 네. 와를 타이밍 맞춰서 따라해요. 딸 100일쯤부터 듣던 고전읽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5651으로 보내주신 분.
네.
두 분 지금 쇼하는 거죠? 다음 주에 짠! 하고 꼭 나타나셔야 해요. 꼭 기다릴게요.
아. 네,
저희 지금 쇼하는 거 맞습니다. 인생이 쇼죠 뭐.
그럼요. 유천옥님 고전읽기를 듣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이 끝이라니 믿기질 않네요. 두 DJ님들 덕에 평일 오후 4시가 너무 기다려졌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두 분 DJ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님이 결국 올 것이 오네요. 2년 넘게 몇 번의 헤어짐이 있었지만 아주 없어진다는 건 상심이 크네요. 이상해요. 그냥 라디오일 뿐인데 저에게는 큰 의미였나 봅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문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아프고 힘들 때 한 줄기 빛과 같았고 영양제 같았던 고전읽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이렇게 의지하고 정을 듬뿍 담아본 적이 28년 역사상 처음이라 마지막이라고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고전읽기를 통해서 어릴 때는 자주 읽었지만 지금은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한 고전들을 방송이 끝난 뒤 고전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넓은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명로지님, 제가 궁금하던 질문들을 콕콕 찍어서 대신 질문하시고 풀어준 권진영님, 그리고 다른 성우님들 모두 모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감사하며 가까운 미래에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하셨어요.
어떡하죠?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요. 사랑합니다. 김성희님이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전읽기 최종회를 기념해서 저희 두 사람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제작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고사했습니다.
그럼요.
웬 강연이냐 우리가 DJ인데
그럼요.
MC인데 무슨 강연이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엄청 잘한다며 우리 선배님은. 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진영 씨와 제가 그냥 이 강연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냥 고전 읽기 그동안 진행하면서 또는 인생 살아오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나름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뭐 파워포인트 쏴가면서 준비는 못했고요.
못합니다.
그냥 저 인생의 언니, 형 또는 뭐 동생이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친구가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네.
가벼운 수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저희로서는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권진영 씨.
네.
아, 정말 마음도 생김새도 예쁜 말 실수할 뻔했네.
왜 울어?
권진영
왜
씨.
왜 울어 근데.
권진영 씨 신청곡이 있네요.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를 듣고 권진영 씨의 특강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성과 미모의 샘플 권진영입니다. 샘플만 봐도 알아요. 옛날에는 고전읽기 진행하기 전에는 이 멘트가 진짜 빵 터졌었거든요. 지미쌤, 지성과 미모의 샘플이라는 이 멘트가. 근데 언제부턴가는 좀 이 멘트를 하면 좀 재수없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부터 책이랑 무지 친하기는 했어요. 엄마가 책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자기 전이면 늘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책만 보면 자요. 네. 그런데 느낌 알겠죠, 여러분? 저의 권진영에 대한 느낌. 근데 어렸을 적에 그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너 책 읽었니? 나 책 읽었어. 무슨 책 읽었어? 미운 오리 새끼 읽었어. 너 다음엔 더 좋은 책 읽어야 돼. 응, 알겠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또 3개월이 흘러갑니다. 너 책 읽었어? 읽었어. 무슨 책 읽었어? 미운 오리 새끼 읽었어. 그 3개월 전에 읽었잖아. 또 읽었어. 너 다음에 또 그거 읽으면 혼난다. 알겠어.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가요. 너 책 읽었어? 읽었어. 뭐 읽었어? 미운 오리 새끼 읽었어. 이러다가 정말 크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전 읽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페르귄트. 페르귄트를 읽으면서 숙면을 취하게 돼요. 네. 알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홍로몽 전집 7권을 읽게 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읽고 나서 아시죠? 푹 자요. 푹 자게 돼요. 네, 불면증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나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재미와 지혜가 이거는 복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살을 급하게 뺐다가 다시 찔 때 복리로 굴러가는 그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복리로 굴러가는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고 항상 제 손에 뭐 먹을 것이 들려있던 진영이가 이 책이라는 것이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참 습관이 바뀌면서 성격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 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러다 못 웃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몽테뉴 수상록의 그 불평등편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격이 각자의 운을 결정짓는다. 아, 그러면 이러다가 자꾸 진지해져서 예능 운이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고전 읽기 진행하다가 자꾸 이렇게 성격이 바뀌고 차분해지고 옛날엔 방방방 뜨고 항상 아시죠 여러분 훈민정음 웃음으로 해맑게 지냈던 거 근데 이제는 훈민정음 웃음을 보여드려도 속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이러면서 전혀 훈민정음을 웃어도 기쁘지가 않아. 어디 한번 웃어볼까요? 읽다 보니까 즐겁기는 한데 때에 따라선 정신이 들 때 좀 우리나라가 그랬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전 찾아보지 않던 책을 찾아보게 됩니다. 고전 읽기 진행을 하면서 삼국지라는 책을 진영이가 찾아서 읽어보게 돼요. 삼국지에서 그 장면이 있더라고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어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갈공명이라는 분은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나라 사마의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갈공명은 머리를 잘 써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웅덩이,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었어요. 폭약을 설치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폭약 같은 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군을 잘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들 적군이 그쪽으로 유도돼서 그쪽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제 폭약만 터트리면. 그런데 다 들어왔는데 모든 조건, 모든 쓸머리를 다 썼는데 그때 딱 폭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약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거기를 제갈공명이 피하게 됩니다. 그냥 가버려요. 네. 그때 제갈공명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적어놓으셔도 돼요. 저도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뭐냐면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용장은 장비처럼 힘이 센 장군을 말하는 거고요. 지장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 그리고 덕장은 운이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진영이는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봤어요. 운이 좋은 사람, 복이 임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요. 고전에서도 배우지만 이런 말 근데 많이 접하기는 했어요. 뭐냐면 노력하는 사람이 타고난 사람을 못 이기고 타고난 사람은 누구를 못 이겨요? 복 있는 사람 못 이긴다면서요. 이거는 욕으로 해야지 사실 찰지게 와닿는 건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이라 하면 살면서 뭐 재물도 있겠고 뭐 외모가 예뻐서 복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면 또 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복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고전 읽기를 진행하고 그리고 함께 청취한 여러분 그리고 저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미모와 지성의 샘플 권진영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아 정말 멋졌어요.
네.
아 이제는 뭐 강연까지.
아닙니다. 아, 부족하죠.
판을 넓히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별 말씀이요.
개그우먼 권진영 씨의 네. 강연 들어봤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고 진솔한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우리. 고전일기 아. AD를 맡고 계신 최보하님이 메시지를 네. 보내셨네요. 고전일기 최 AD입니다. 지금 졸업식, 대학 졸업식을
네, 가셨거든요. 졸업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고전일기의 마지막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두기 쫑긋하며 끝까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100만 배는 더 예쁘고 귀여운 고전 전문 개그우먼 진영언니. 이제는 개그맨까지 넘보시는 개그충만 명DJ님, 명DJ님의 능청스러운 여자 연기가 그리울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립다.
그리고 우리 고전일기 제작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고전일기 마지막을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계실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전일기와의 이별을 지난 아쉬움으로 남기기보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디 고전일기 최보아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보아씨 감사해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양은미님 히히히 기립박수요 멋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강연 듣고 그래요? 기립박수라고
괜찮았어요? 했었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범근님이 네. 역시 희극인이세요. 권진영님 눈물 표시 멋져요.
와.
DJ 권진영님 강연을 하시네요. 고전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느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효선님까지.
이효선님 예. 오셨네요. 아쉽네요. 진용님, 로지님 덕분에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많이 많이 아쉽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순서죠. 명로진 선배님의 신청곡 나얼의 바람 기억 듣고 와서 이번에는 진짜 특강 강사죠. 명로진 선배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FM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일기의 진행자 명로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전일기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을 맞이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저런 수다 떨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그 이야기 전에 네, 나얼 씨가 노래를 해줬네요. 네, 서전을 장식해줬네요. 훌륭한 전체였어요. 그래요. 7년 동안 사귄 사람 보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아픔이 전해져 오네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어떤 전문 분야라고나 할까요? 예. 제가 그 글쓰기를 좋아하고 또 글쓰기를 하고 글쓰기에 대해서 뭐 참 많이 부족하지만 강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두어 해 전에 분당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 3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제가 글쓰기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수강생들한테 즉 그 제목을 주고 글을 써보게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간단한 평을 했어요. 그때 글 제목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 글을 다 쓰고 나서 그분들한테 직접 읽게 부탁을 드렸는데 황금빛의 투피스를 입은 6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 자신이 쓴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해화동에서 보낸 1년이다. 그때 나는 23 꽃다운 나이였고 그이는 25이었다. 우리는 옛 서울대학교 앞에서 점심을 먹고 창경궁 담을 따라 걷곤 했다. 지금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대학로지만 그때만 해도 인적이 드문 데이트 코스였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문학을 이야기했다. 꽃이 필 때 삼청동 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항림다방에서 시원한 빙수를 먹었다. 가을에 그이는 낙엽을 시집 사이에 꽂아두고 읽어줬다. 겨울에도 우리는 추운 줄 모르고 손을 꼭 잡고 돌아다녔다. 우리는 눈빛만 봐도 좋았고 행복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분은 이 오뚜끄뚜이라고 하시죠?
오뚜끄뚜이. 네,
정장풍의 색깔이 아주 예쁜 구두. 또 여전히 그 아름다운 피부, 한눈에도 상류층임을 알 수 있었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죠. 아, 잘 들었습니다. 연애하던 때 얘기예요? 네. 오늘 글쓰기 특강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문화센터 강좌 다니는 게 취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때의 글, 그러니까 가장 행복했던 이 시절이 40여 년 전, 그러니까 여사님이 남편분과 데이트하던 시절의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다 70장가 갔다 그래요? 글 속에 그 사람은 저의 남편이 아닙니다. 아, 이 순간 교실 안이 술렁술렁됩니다. 예. 저도 역시 충격을 받았지만 취조를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럼 이 글 속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입니다. 네. 웃는 사람도 있고 미쳤어 미쳤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옆자리에 있는 그분의 친구는 발언을 제지하려고까지 했는데 예,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이 제목을 받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아니었어요. 작은 딸이 시집갔을 때 역시 아니었어요. 아이들 대학 갔을 때도 아니고 아들이나 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물론 기뻤지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하긴 어려웠다고. 그럼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을 때 그때도 참 좋았지만 역시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부군과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자 최고의 아버지예요. 자상하고 성실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도 했고 예, 돈 때문에 걱정한 적도 없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줬어요. 그런 부군과 결혼했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 글의 주인공인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보낸 1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네요. 아, 그래서 그걸 글로 쓰셨군요. 예, 이상하게 이 백지를 앞에 놓고 조용히 생각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아들, 딸 모두 출가시키고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사모님은 A4 용지 한 장의 위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적당한 위선과 수식으로 오뚜끄뚜이 패션의 고상함과 벤츠의 안락함을 찬양하려던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일생을 반추했겠죠. 1년 전, 3년 전, 10년 전, 30년 전 인생을 수놓은 중요한 순간을 되새겨봤겠죠. 아마도 어떤 사람은 30평 아파트를 처음 장만했을 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꿈에 그리던 명문대에 진학했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었고요. 이겠고요. 어떤 이는 결혼하던 날을 머리에 떠올렸겠죠. 그녀는 그러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순간들에 그녀 역시 행복했지만 최고의 기쁨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그 사람과 함께한, 비록 결혼은 못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40년 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그 사실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왜 속입니까? 빈 종이는 힘이 셉니다. 그 어떤 비밀 경찰도 캐내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게 하죠. 빈 종이는 침묵하지만 그 어떤 강요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앞에 존재를 드러내게 합니다. 빈 종이는 어떤 움직임도 없으면서 자기 자신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전체를 들썩이게 하죠. 예, 글쓰기는 그런 겁니다. 한순간 우리의 실존 전부를 발가벗기는 거고, 글쓰기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문이고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거죠. 동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은 글 쓴 사람의 영혼을 보여준다고. 예. 단 한 장의 종이와 한 자루의 연필 앞에서 우리의 정신이 낱낱이 해체되는데요. 우리는 그 해부된 영혼의 조각을 꿰 맞추면 됩니다.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남성들 위주였던 공기업 강의 때인데 50대 김모 씨가, 나는 우리 어머니와 10살 때 헤어졌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를 기르며 어렵게 사셨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우리를 이모한테 맡기고 집에서 일하던 박씨 아저씨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머슴을 따라 도망갔다고 했다. 우리는 부모 없는 셈 치고 자랐다. 13년 전에 어머니를 30년 만에 만났다. 어머니는 그새 박씨 아저씨의 자식을 셋을 더 낳으셨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명절 때 오가기도 하면서 우리는 지금 형제처럼 지낸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예, 이런 글을 써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때 동료들이 놀라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쓰신 김모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속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A4용지가 가로 210mm고 세로 297mm거든요. 그 흰 종이의 마력은 굉장합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은폐했던 속내를 그렇게 가볍게 뱉어내는 걸까요? 왜 그렇게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을 한꺼번에 분출하고 또 그렇게 통쾌해하는 걸까요? 글쓰기는 그런 거거든요.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한순간에 털어놓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정성 때문이에요.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자신하고 1대1로 만나는 행위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필요도 없고 속여서도 안 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이지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유령이거나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제가 무슨 목사님 같아요. 이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 스스로를 글쓰기 전도사라고 생각해요.
글쓰기 전도사. 예.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어떤 경험 때문인데, 그때가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을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가 지필실이 있거든요. 홍대 앞에.
네.
6층에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청춘 남녀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뭐 난리 난 듯이. 예,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 친구 밤의 황제, 예, 동만이라고 치자고요. 예, 동만이가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지금 너무 좋은 곳이 있어. 물이 너무 좋아. 빨리 와라. 그때가 아마 한 저녁 9시쯤 됐을 거예요. 예. 제가 마감할 원고가 있었는데, 그래 이것만 마감하고 내가 갈게.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글을 이제 열심히 썼는데 한 30분 정도 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네, 휴대통 지금 휴대전화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한 30통이 왔어.
우와.
제가 그 부재중 전화를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5-6시간이 금방 지난 거죠. 그때 저 어디가 있었을까요? 아마 유체 이탈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야, 정말 글쓰기라는 거는 나를 잊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아주 기분 좋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거구나. 나한테 이런 쾌락을 주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저는 보이는 사람마다 이제 글쓰기를 전도를 하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집에서도. 뭐 그 글쓰기를 믿으면 기도하면 들어주냐고. 들어줘요.
뭐 진짜요? 들어줘요?
예.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예수를 관장하는 여신이 있죠. 뮤즈라고. 그중에서도 이제 유머와 희극을 담당하는 여신이 탈리아 여신인데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예. 네, 저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종교가 없는데 저는 탈리아 여신을 믿습니다. 네. 제가 글을 열심히 쓰고 글을 읽고 글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이 글을 갖고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책을 쓰고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탈리아 여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좋은 글을 좀 쓰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방송을 많이 하면 글이 안 써져.
아.
야,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진짜?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탈리아 여신은 질투의 여신입니다.
에이, 헤어져.
질투의 여신이야. 그래서 아, 제가 딴짓을 하면 좋은 영감을 안 줘. 예. 글에 전념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좋은 영감을 줍니다, 저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무슨 탈리아 여신이야. 탈리아 여신 이거 뭐 사이비 종교 아니야? 예. 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정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노란 리본의 그 주범 그 주인공 네? 그런 사람도 믿는데 왜 탈리아 여신 믿으면 안 돼? 네, 저는 탈리아 여신 믿어요. 네, 그리고 탈리아 교를 창시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도 있어요. 탈리아 여신을 믿으면 11조 안 내도 돼. 좋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책이라는 거, 뭐 글이라는 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책 읽는 행위, 글 읽는 행위 사실 세상 모든 취미 중에 하나지만 다른 취미하고 다른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기쁨과 쾌락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글이라는 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줘요. 예를 들면 축구 얘기를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뛰면서 작전 못 짜요. 작전은 축구장 바깥에 있는 감독이 짜야 돼요. 예. 천하의 히든크도 들어가서 뛰려고 하면 뛰면서 작전 못 짭니다. 왜? 뛰는 사람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이 되려면 그 경기장 밖에 나와서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죠. 글 쓰는 거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글 쓰는 것은. 예. 우리가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경기장 안으로 몰아넣고 밖에서 관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자아를 타자화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아를 타자화하기에 가장 좋은 게 글쓰기예요. 글쓰기.
글쓰기.
박미라 작가라는 분은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희한하게도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담대해진다. 피하고 외면할 때는 한없이 두려웠는데 돌리고 있던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보면 오히려 견딜만해지는 것이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글로 다시 써서 읽어보라.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저 종이 위에 기록된 사건일 뿐이다. 그게 견딜만해지면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해보라. 같은 내용을 두 배 분량으로 기록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늘려서 글쓰기를 하다 보면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쓰고 읽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점점 초연해진다. 예. 이런 사례를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제 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쓴 원고를 읽어드릴까요? 자기 자신을 2인칭에서 썼어요. 2인칭. 나를 너라고 해놓고 나도 잘 알아. 네가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 그때 생긴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지? 그런데 그거 알아? 흉터는 상처가 치유된 증거야. 흉터가 제대로 남지 않으면 상처는 이상하게 아물어서 켈로이드라는 더 크고 보기 흉한 자국이 된다네. 그러니까 흉터는 비대해지거나 악화되려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최소한의 흔적이지. 세상에 흉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알아 그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렇지만 참고 들어. 지금 참으면 일반 흉터가 되지만 못 참으면 켈로이드가 돼. 네가 중학교 3학년 때 잠결에 뭔가가 느껴져 눈을 떴을 때 술에 취한 아빠가 너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을 봤지. 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어. 모두 세 번이었지. 다행히 아빠는 술을 끊었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어. 아빠는 여전히 아빠였고 우리 가정은 예전처럼 지냈어. 문제는 네가 남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지. 누군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중3 때의 아빠 얼굴이 떠오르니까. 그때 아빠의 모습은 모질고 거칠고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빠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야. 지금 내게는 좋은 남자도 생겼어. 결혼할 나이도 지났잖아. 이제 그만하자. 예, 아시겠지만 앞글에 너는 바로 글쓴이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쓸 때 차마 할 수 없었던 말도 내가 너에 대해서 쓸 때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받으셨죠? 네. 상처받고 계시죠?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상처받은 친구에게 혹은 동생에게 쓰듯이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2인칭으로 해서 이때 나는 쓰는 사람이자 동시에 읽는 사람이 되면서 화자이자 청자가 됩니다. 나 자신이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아이면서 동시에 타자가 되죠. 그때 여러분의 상처는 치유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 하나 그리고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네. 돈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어 보세요. 하루에 7시간도 자유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쓰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희망과 신념을, 사랑을 조금만 아시면 좋겠어요. 네, 너무 주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Is there love? Yes, there is love.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Yes, yes, yes. 와. 감사합니다. 오, 정말 주옥 같은 이런 강연. 아우, 꼭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선배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창피합니다. 창피해. 아.
네. 많은 분들이 글 올라왔어요. 안옥돌님께서 두 분 네. 정말 헤어지기 아쉬워요. 눈물이 나요. 평창 산골에서 고전 읽기가 농사일하면서 듣고 얼마나 기뻤는데 다시 부활하기를 간절히 눈물로 호소 부탁드립니다. 산골 농부 아줌마 안옥돌이 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방사수하네요. 여기는 미국 LA 막 자정을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우시 사이먼님께서 네.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강윤미님, 신랑이 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 한두 주 못 챙겨 듣는 사이에 고전 읽기가 마지막이 되었다니 뭐라 할 수 없네요. 무거울 수 있는 고전을 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신 고전 읽기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하셨어요.
9677님, 진영 씨 업체 강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시네요. 짱 하셨고요.
아니죠, 맹해요. 그리고 6247님, 제가 그린이치 천문대에 간곡히 지금 바로 부탁해 시간 붙들어 매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윤주 아님은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고백도 못했는데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이럴까요? 진영님 지혜와 유머가 더 멋진 여인네 향기가 납니다. 로지님 꿈속에도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또 뵙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유미지님, 로지님 글솜씨도 좋고 말솜씨도 더 좋고 마지막 인사드려요.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로 여러분과 작별을 나눠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함께 고전 낭독해 주셨던 성우분들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들, 출연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늘 고전 읽기를 지켜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듣기에서 만나요.
네, 그리고 명로진과 권진영의 고전 읽기. 예. 어떻게든 저희가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여러분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도 있잖아요, 팟캐스트. 여러분에게 큰 사랑 받고 물러갑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스트의 너의 의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